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주일의 오후를 자유와 평화 가운데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길로 들어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그분의 모든 허락하신 은혜와 삶을 언행심사에서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크게 실수를 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 1페이지에 그 1번의 중간에 하나 고쳐줘야 될것 같아요. 넷째 줄에 대빼개 하고 가로하고 종려 나누어가 되어 있죠. 왜 자꾸 제가 종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화가 나무가 아니고 이 컨텍스트는 설익은 무화과입니다. 설익은 unripe 설익은 무화과의 집입니다. 빠개가 뱃 말고 베개가 설익은 무화과.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으로 향하는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곧 외에 있는 나귀 한 마리와 그 곁에 어린 소나기 한 마리를 뜯으리니 그것들을 벗어 내기로 가져오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나니 그분은 운운하셔서 나귀 위에 앉으시리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니라 하셨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어린 수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옷을 벗고 주님을 찾습니다.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놓고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서 가지를 꺾어 길에 펴놓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복 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읍이 소동하여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시냐 하니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변화산, 일반적으로는 헐몬산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근 120마리 이상을 이제 요단강 근방에 있는 왕의 대로다, 킹스 하이웨이라는 곳을 통해서 쭉 내려오시면서 요단강 동쪽편으로 가셔서 이프라임이라는 도시, 여리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머무르시다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리아와 말다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들었죠. 그렇게 하고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나서 베타니로 와서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프라임으로 돌아갔어요. 약 이틀 거리의 길을 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떠난 곳이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사는 도시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눈먼 사람 두 사람을 고쳐주고 그때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갈릴리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페레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니 그 무리들도 이제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준 그 눈먼 사람들도 예수님의 무리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약 3,000 피트 정도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한 17마일 정도 되는 그걸 하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시온산 맞은편에 동쪽에 있는 정확하게 동남쪽에 있는 감람산이었어요. 근데 감람산 기슭에 있는 큰 도시가 벳베게입니다. 벳베게는 우리 성경 여러분 한글로 아마 성읍과 촌락이라고 보통 번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영어 같으면 city and village 그렇게 됩니다. 혹은 town and village가 돼. 그럼 성읍이라 할 때는 우리말처럼 맞아요. 성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문하고 벽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게 영어로 할 때는 city가 됩니다. 벳베게는 시리예요. 빌리지가 아닙니다. 베타니 같으면 빌리지인데 wall 벽이 없는데 벳베게는 있어요. 왜? 그게 예루살렘 도시 밖에 있지만은 공의의 대법원이 모이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성인데도 예루살렘 성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장소가 성전 안에 있는 그 대리석 빌딩이었다면은 부대법원장이 주재할 때는 벳베게에서 모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렇게 특별히 벳베게에서 모일 때는 유대인의 중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 거기서 모인다. 그렇게까지 나와 있고 자기들의 중요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근방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 두었다. 나중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해서 죽인 바로 그 성의 입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자신을 따르던 사도들과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출발하셔서 감람산 서쪽 산열에 있는 곳에서 도착하셨다. 여리고에서부터 따르던 무리도 함께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그 두 사람 맹인들도 그 무리에 포함이 됐어요. 거기에 벳베게라는 종려나무 무화과 설익은 무화과 열매의 집 종교적인 마을이 도시가 있었다. 지리적으로는 비록 예루살렘의 성 밖에 있지만 행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일부로 인정된 도시다. 기드론 시내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 바라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동쪽을 향하고 있겠죠. 바라본 곳이다. 예루살렘의 동쪽을 바라보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 산 중간에 동쪽을 바라보는 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성전 동쪽이 해 뜨는 쪽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 아침을 시작하는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을 아침으로 계산해서 성전 문을 열어둬요. 예, 제사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동쪽에 해 뜨는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성전 문이 향하는 것이 올바랍니다. 그러면 지성소의 맨 뒤쪽은 서쪽이 되겠죠. 네. 거기는 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뒤쪽엔 문이 없죠. 2번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벳베게 도시로 들어가서 줄에 묶여 있던 그 어머니 나귀와 어린 순나귀를 풀어 데려오라고 하셨다. 우리는 말이죠. 그 나귀들의 소유주다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아주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하고 공부할 때 가능한 추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뚜렷이 밝힌 게 없어서. 그래서 여기 추측이 그겁니다. 이 소유주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인척 관계인지 친구 관계인지 우리 몰라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사를 그 소유주와 미리 이야기해서 하겠다고 한 것도 우리는 아예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9장에 있는 예언입니다. 충실히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도 되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야 아예 드러내놓고 당당히 밝히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제일 먼저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들을 벗어서 그 어미 나귀와 어린 숫 나귀 위에다 안장으로 걸쳤다. 먼저 스가랴 9장 한번 펴볼까요? 9절과 10절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외칠지니라. 주라.
10절.
또 내가 에브라임으로 내 왕이 내게 오나니 그는 의로우며 구원을 받으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아귀니라. 또 내가 에브라임으로부터는 병거를 훑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끌어버릴 것이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그리하면 그가 이방인들에게 합창을 말할 것이요 그 통치 권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하고 강에서 땅의 끝까지 끝들까지 이르리라.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스가랴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런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또 악한 영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막았던 것하고 다르게 됐죠. 드디어 이제 그걸 밝히실 때가 와서 메시아라는 그것을 예언의 성취하시는 분임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전쟁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이 결국 황제로 다 센이 되어서 초대가 되는데 들어올 때 월계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온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숫 당나귀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랬어요. 겸손하신 분이다. 더 정확하게 롤리, 아주 자기를 낮추신 모습으로 입성을 하신다. 그렇게 되죠. 3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과 죽음당하심과 부활하실 것임을 이미 밝히셨죠. 마태복음 돌아가 볼까요? 16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싫어했어요. 16장 21절 말씀.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구석으로 몰고 가서 그러지 말라고 막았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왜 유월절에 가면 이제 드디어 빌라도가 쫓겨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마음을 품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제자들의 대표로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리지 않은 거 보면은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죠. 나중에 보니까 역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같은 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님과 열두 제자만 사도들만 예루살렘으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거기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셔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보여서 결국은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약 120명 정도였다. 그 무리가. 그런데 여리고에서는 눈을 낫게 한 그분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가지려고 움직이던 그 행렬들도 그 기적을 보고 다 지금 조인해서 같이 엄청난 무리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 그 무리는 세 종류가 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가 있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기적을 보고 같이 합한 무리, 이 세 종류의 무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이제 벳베게에 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이 제자들은, 즉 열두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나귀들을 가져왔고 그 나귀들을 위해 자신들의 겉옷들을 안장으로 만들어 랍비 대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오픈리 공개적으로 무리와 함께, 여기서 무리라면은 사도도 되고 제자들도 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앞에서 입성하시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특별한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이 두 사도들의 마음이 어떠해서 안장을 이렇게 깔았을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중에 마태는 이게 스가랴 선지의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딜리버리트,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란 걸 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순종했는가? 그건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파지티브하게는 그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를 세우실 거다.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슬퍼서 잡혀 죽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 그런데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으니 제자들도 이제 마음이 아주 흥분이 되고 들뜬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앉으신 것을 이제 본 무리들은 세 가지의 반응들을 보였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 위에다가 자신들의 겉옷들을 벗어 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 뭐가 돼요? 외국의 국빈이 올 때 비행기에서 내려오기 전에 레드 칼펫 깔아놓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게. 2번.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니까 남아있는 가지를 꺾었다. 그리고 주로 팜트리였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치면 주일날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팜선데란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죠. 예. 네. 이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그리고 깔아놓았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도 뒤에도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큰 소리를 외쳤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혹은 아들이여. 두 번째,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복되도다 혹은 복되시도다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세 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건 높은 곳에 있는 엔젤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호산나이라. 이게 ascent psalm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참례객들이 올라갈 때 흥얼거리는 시편에 있는 것을 인용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8편 1절입니다. 이 두 군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편 26절과 148편 1절.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148편 1절.
너희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하늘 길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라.
이건 온전히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실 때 하는 것을 예언적인 시편을 유대인들은 몇 백년 동안 이렇게 성전으로 절기 때 올라가면서 흥얼거렸어요. 이걸 다 지금 터로테로 놓은 겁니다. 4번 예수님의 퍼스펙티브 관점에서는 스가랴 선지가 예언했던 메시아고 왕의 그 특징을 그대로 성실하게 드러내시려 하셨다. 즉 메시아 왕께서는 just, 공의로우시고 겸손 혹은 온유하시고 평화를 추구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이루신다고 스가랴는 9장 9절 10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무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했느냐. 첫 번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오신 그 선지자시다. 곧 그 무리들은 알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의 열두 사도나 100명 이상 되는 갈릴리부터 따라온 제자들 외 나머지 무리들은 그렇다 이겁니다. 여리고에서 조인했던 그 무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고까지입니다. 이분이 나사렛 출신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여리고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분이 어쩌면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왜?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조인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저는 안전하게 추측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꺼냈어요. 21장 11절에. 왜? 예루살렘 거민들이 가장 콧대가 높고 나머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깔보는 예매사람 거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문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했을 때 이 무리들이 대답을 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우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시라 합니다.
예. 원에는 더란 말이라 해서 그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리들이 그 정도 이해를 하고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하신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야 뭔가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유월절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기적을 일으키는 레바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그대로 이제 깜짝 놀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유월절을 맞으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심으로써 성에 들어가심으로써 스가랴의 예언을 fulfilled, 성취하셨음을 즉 평화의 레인, 통치를 하실 것임을 당당히 예수님이 밝히셨고 시온의 딸들에게,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에 있는 성, 시온성의 딸들에게, 백성들에게 왕으로 찾아오셨음을 또한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그 통치의 방법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다가올 죽음에 던지시고 그 다음에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랜섬, 대속물로 디딤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내어주려 하시기로 결심하시고 하루 후에 벳베게 와서 공개적으로 실행하시는 시작점이었다. 이 팜선데이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사위를 던지시고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시작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입성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과 메시아로서 존귀하시고 엄위하신 것을 드러내고 동시에 또 보잘것없는 어린 순나귀 위에 앉아 계심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낮추심도 실행하셨다. 이 두 가지를 마치 패러독스 같죠. 둘 다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둘 다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5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하실 때 다른 무리들과 제자들이 열광적으로 메시아 왕을 환영하듯이 앞뒤로 추위한 옹이한 것에 대해 조금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전에는 조용히 해라, 숨겨라 했는데 이제 안 그랬어요. 자신의 메시아요 왕이 되심을 당당히 드러내신 것이다. 당연히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 혹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타이틀은 몇백 년 동안 메시아의 존재에 해당된다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9장 27절하고 12장 23절과 15장 22절 그리고 20장 30절에서 주로 비유대인들이 자기가 나사렛 레바이 예수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다 던질 때 불렀어요. 당신만이 저의 이 불가능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나사렛 예수에게 다윗의 후손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분위기에서 볼 때 호산나를 외친 것은 왕을 영접하는 환호와도 같은 공적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헤일 환영합니다 하는 호산나를 불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는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축제 유월절 축제 분위기로 입성하신 것을 메시아께서 자신들을 방문하신 것처럼 변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다. 점점 기분이 이렇게 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허락했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사도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곧 자기들이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의 중요 멤버가 된다는 입장으로 시작을 했고 무리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이제 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마침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사들 너희들도 메시아에게 호산나 웰컴이라고 너희들도 부르짖으라 할 정도로 시편에 이 1절을 인용을 했어요. 무리가 외쳐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려 방문하신 나사렛 예수 메시아께 찬양을 드릴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이러한 환호를 이제 우리가 쉬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반면에 예루살렘 거민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러한 환영인포와 그들의 환호에 어리둥절하였다. Puzzled. 영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Puzzled. 이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가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들 외에 그 일반 무리가 그 거민들에게 전해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라고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알려졌을 뿐입니다. 전해준 무리들조차도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를 확실히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열두 사도들은 예수님이시야말로 자신들의 메시아요 왕이 되심을 정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목적은 달랐지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고 부활하시겠다. 이 사람들은 왕 옆에서 2등, 3등 그걸 지금 생각하고 이제 어머니들도 지금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왕이시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어린 순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는 갈릴리 출신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예수님을 왜 자기들 눈에 고등학교밖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니 예루살렘에 있는 어마어마한 레바이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위대한 메시아 왕은커녕 선지자로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모르고 있죠. 또 당연히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심의 신정국가를 세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거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소화가 됐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5일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일을 벌이시고 저녁에 베타니로 갑니다. 한 40분 떨어져 있는 동쪽 베타니로 가서 머무십니다. 그러니 그 한 5, 6일 동안의 예수님의 이 여정이 아주 빠듯하지만 성경에 엄청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생각할 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날마다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변함없이 초지일관되게 드러낼 방법들이 무엇들이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그 사도들 중에 두 사람처럼 안장을 까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들떠서 하지만은 우리는 목적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세에서 날마다 삶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질문입니다. 하실 이야기나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이 시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죽으시러 가는 이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는 순종하는 사랑하는 마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제사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예언과 제사에 성취하시려는 결심, 저희들이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원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낸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얘들아,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자. 그럼.